창세기 35번 메시지 부활 안에 있는 생명 네 번째 왕국의 그림자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많은 풍성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또 하나의 풍성한 항목인 왕국을 보게 됩니다. 왕국은 창세기에 씨로 심겨져 전 성경을 거쳐 발전하여 요한계시록에서 수학으로 있게 되는 많은 진리들 중 하나입니다. 홍수 후 노아와 그의 가족은 부활 안에서의 생활을 하였고 그러한 생활이 교회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 안에 있는 이러한 생활이 또한 왕국의 그림자라는 것을 볼 것입니다. 왕국은 성경에서 매우 큰 제목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 통치의 시작. 다른 사람 위에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왕국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에 나타납니다. 6절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그의 피가 흘려질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성경 교사들은 이 구절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다루실 권위를 주신 것을 가리키는 구절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 통치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위해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때문에 인간에게는 반역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 그의 대리권위가 될 수 있도록 땅 위에 어떤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의 시작부터 9장 6절의 때까지는 남편이 아내 위에 머리가 되는 것을 대하고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를 맡기셨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 부활 안에서 사람이 새로운 방식으로 땅 위에 살았을 때 하나님은 땅 위에 대리권위를 정하셨습니다. 대리권위자인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하나님의 대리권위자였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서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대리권위자였습니다. 아담은 사람 위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권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 아닌 피조물들 위에 권위를 가지도록 위임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창세기 1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아담이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육축들과 기는 것들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다른 사람들 위해 권위를 행사했음을 지적하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아가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된 후 하나님은 사람을 제외한 피조물들을 다스릴 뿐 아니라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도 주셨습니다. 땅 위에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만일 당신이 창세기 9장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거기에 왕국의 그림자가 있음을 알 것입니다. 왕국은 무엇입니까? 왕국은 규율과 통치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를 볼 것입니다. 새로운 땅 위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은 부활의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나타냅니다. 왕국 전에 황폐로 가득한 땅. 왕국 시대 전에 땅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첫째, 땅은 황폐로 가득했습니다. 왜 땅이 황폐로 가득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위를 부여받은 대리권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방 행정이나 주 정부나 연방 정부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전히 평화스럽게 살 수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땅은 황폐로 가득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밤에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소유가 도둑맞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홍수 전에는 어떤 통치도 없었기 때문에 땅은 황폐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메시지에서 보겠지만 그 기간 동안의 통치는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타락 전에 낙원 안에서 사람은 직접 하나님의 통치, 신성한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타락 후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기 통치라고 부를 수도 있는 양심의 통치는 그렇게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기 통치의 결과 온 땅이 황폐로 가득했습니다. 그리하여 홍수 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를 주셔서 인간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 둘째로, 왕국 전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27절까지에 따르면 홍수 전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관심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왕국 안에서 홍수 후의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예표인 하나님의 대리권위자인 통치 아래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평강이 가득한 땅. 홍수 후에 땅에는 평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9장 20절에서 노아가 포도원을 경작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땅 위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보여줍니다. 장차 올 왕국을 언급하는 미가서의 이 구절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인데 더 이상 전쟁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포도원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은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노아가 포도원을 경작했다는 것은 그가 왕국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줍니다. 그때에는 황폐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합당한 교회 생활은 싸우지 않고 안식하는 참된 포도원입니다. 태초로 돌아가 회복된 사람. 왕국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위해 가지셨던 목적,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대로 회복되었습니다.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에서 말한 몇 구절들이 이곳 창세기 9장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때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홍수 후에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태초로,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는 대로 되돌려졌음을 말합니다. 바벨의 반역이 나옴. 우리가 성경의 끝에 이를 때 왕국은 매우 불쾌한 상황인 큰 반역을 맞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의 예표와 동일합니다. 노아가 왕국에서 평화를 누린 것과 인류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태초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바벨의 반역이었습니다. 바벨에서의 인류의 반역은 모두 사탄의 역사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강탈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함으로 열국을 형성케 함. 사탄은 사람을 강탈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케 하여 열국을 형성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위해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강탈하여 이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함으로써 열국을 형성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게 할 의도는 가지고 계셨으나 사람으로 하여금 열국을 형성하게 할 의도는 가지고 계셨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열국을 형성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 열국을 형성케 하고 자신을 위한 작은 제국들을 만들게 했습니다. 사람을 선동하여 하나님을 거역케 한 사탄. 사탄은 사람을 선동해 성을 건축하고 바벨탑을 쌓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성과 바벨탑의 건축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 그 반역은 즉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을 때 직접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세대를 심판하기 위해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바벨에서 하나님은 친히 내려오시어 그 반역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반역을 다루기 위해 어느 누구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것을 다루셨습니다. 실제 안에 있는 왕국인 교회. 이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참된 왕국, 실제 가운데 있는 왕국을 봅니다. 신약은 왕국의 책입니다. 신약 전체가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신약에서 전파하고 있는 첫 번째 항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왕국입니다. 각 복음서들을 여는 장에서 왕국이 전파됩니다. 신약은 천국에 가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신약은 회개하라, 천당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천 가지 복음 메시지를 듣습니다. 왕국이 오고 있으니 회개하라고 말하는 복음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나는 평생에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대부분이 항상 죄와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왕국에 관련된 복음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은 첫 번째 복음 전파에서 왕국을 위해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은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구원받고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도록 전파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피로 씻음받고 거듭났습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교회 생활에 오기 전 나는 우리가 천당 갈 수 있도록 구원받고 씻음받고 거듭나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다 높은 어떤 것, 즉 교회를 위해 구원받고 씻음받고 거듭나는 것을 봅니다. 왕국 복음은 거스르는 죄인들을 교회로 이끕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교회의 실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실제는 왕국입니다. 당신이 교회를 위해 구원받고 씻음받고 거듭났다면 그것은 당신이 왕국의 실제를 위해 이런 것들을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참된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교회 생활이란 왕국입니다. 복음은 왕국을 위해 있습니다. 구원받고 씻음받고 거듭나는 것은 모두 왕국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는 실제 안에 왕국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이며 왕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관념에 따르면 교회 시대가 끝난 후 왕국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어떤 면에서는 정확하지만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왕국입니다. 합당하고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는 왕국이며 왕국은 교회의 실제입니다. 왕국이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거듭남은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는 왕국입니다. 건축된 교회, 세워진 왕국. 교회가 건축되었을 때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왕국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서 입증됩니다. 18절에서 주님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19절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18절에서는 교회에 관해 말씀하셨고 19절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왕국이라는 단어로 대치시켰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왕국이 서로 바꾸어질 수 있는 용어임을 입증해 줍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것을 언급합니다. 이 두 구절들은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을 지적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두 열쇠를 가졌다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며 언제 그가 그것들을 사용했습니까? 모든 문, 모든 입구는 특별한 열쇠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자물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첫 번째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이 열쇠는 유대인들을 왕국에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왕국에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여는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두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베드로는 열쇠들을 왕국에 들어가는 두 문을 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하나는 유대인들을 위한 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문으로서 다 교회를 건축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왕국이 교회였습니다. 누가 오늘날 교회를 왕국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신의 아파트가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은 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집은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집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당신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땅 위에 교회가 있는 한 하나님은 왕국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왕국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왕국입니다. 왕국인 교회 생활. 로마서 14장 17절은 교회 생활이 왕국임을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 관한 책입니다. 이 책은 12장 전체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다룹니다. 12장은 몸의 생활에 관한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이 12장부터 14장까지를 읽으면 14장이 실제의 몸의 생활의 부분이며 이 실제적인 몸의 생활이 왕국임을 알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언급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는 교회나 몸의 생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것입니다.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이 왕국입니다. 오늘날 왕국 안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교회의 사람들이 오늘날 왕국 안에 있는 것을 계시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통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왕국은 첫 번째로 묶고 푸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한 우리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기 위해 그분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나 경찰에 외부적 통제를 필요로 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외부적 통치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늘에 속한 통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간이식당에서 약간의 음식을 샀는데 회계원이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거스름 돈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음식을 평화롭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당신은 여분의 돈을 돌려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위에와 당신 내부에 있는 하늘에 속한 통치가 당신에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취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돈을 돌려주기 위해 경찰관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왕국의 실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때때로 다른 사람에 의해 다스림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다스림에 있어서 우리의 복종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자매들은 그녀의 남편에 의해 다스림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감정적일 수 있으므로 그녀의 남편이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통치가 아니라 남편의 통치입니다. 많은 자매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에 의해 살지 않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므로 매우 천연적이기 때문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영 안에서 행한다면 남편의 다스림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들이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안에 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남편들로부터의 다스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인 젊은 형제들과 자매들은 그들의 선생님의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부모들이 가정에서 그들 위해 권위를 행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모든 젊은 형제들과 자매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다면 그들은 다른 어떤 다스림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가게에서, 가정에서, 다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은 충분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입니다. 우리는 왕국 안에 있으며 왕국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왕국이며 왕국은 교회의 실제입니다. 왕국인 교회의 실제는 전적으로 영안의 생활에 의해 좌우됩니다. 영안에 있는 생활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영안에 살고 행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러한 삶이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왕국의 실제입니다. 진실로 왕국은 살아있는 교회 안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왕국의 나타남을 가져오는 교회. 왕국의 실제인 교회는 왕국의 나타남을 가져옵니다. 왕국에는 다양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왕국의 실제가 한 측면이고 왕국의 나타남이 또 다른 면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왕국의 실제를 갖지만 그것은 왕국의 나타남은 아닙니다. 왕국은 우리의 교회 생활로 인해 실현되나 그것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내적으로는 실현되고 있지만 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왕국의 실현, 즉 내재하는 실제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지만 외적인 나타남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왕국의 실제 안에 있다면 상점이나 식당에서 회계원에 의해 여분의 돈이 주어질 때 곧 돌려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지 않는 사실을 보고 놀랍니다. 사람들은 여분의 돈을 돌려주고 다른 이들의 이익을 취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는 왕국의 내적 실제의 한 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 왕국의 나타남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왕국의 나타남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왕국이 여기에 있고 다른 의미에서는 왕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 자신과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주 예수님 자신은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지만 다른 의미에서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분은 외적으로는 여전히 오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외적으로 오시어 왕국의 나타남을 가져오실 때에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왕국의 나타남을 볼 것입니다. 왕국의 이러한 나타남 안에 있는 왕국은 왕국의 실제인 교회로 인해 올 것입니다. 왕국의 나타남은 갑자기 오지 않고 교회 생활을 통해 올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기는 자들이 악한 자를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고 길을 예비하여 주 예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왕국의 표현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는 교회. 교회는 이기는 자들을 산출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에 온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과 교회인 신약의 믿는 이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 전체를 나타내는 여자를 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한 온 교회가 이기는 자들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나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과 어린이와 강한 자들이 있는 가족과 매우 비슷합니다. 가족 안에서 누가 이기는 자들입니까? 강한 자들입니다. 민수기에 의하면 20세 이상 50세 아래인 사람들이 군인이었습니다. 20이 못되고 50이 넘은 사람들은 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군인들은 20이 넘고 50이 못된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에서 영적으로 50이 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20세 미만인 몇몇 어린 자들이 있음을 주님께 찬양합니다. 그들은 어린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20이 넘고 50이 못된 몇몇이 있으므로 한층 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강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투사들입니다. 전투는 그들의 손에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모두 누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대적 사탄과 세상을 거스려 싸우는 강한 자들, 즉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왕국으로 안내하는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 12장에 따르면 이기는 자들이 하늘로 들림받을 때 사탄은 땅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는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 옵니다. 교회는 이기는 자들을 낳고 이기는 자들은 대적을 패배시키고 왕국의 나타남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생명의 수업에서 이에 대해 더욱 말할 것입니다. 부활 안에서 통치함. 교회는 왕국의 통치입니다. 그러나 이 통치는 우리의 육에 있는 것이 아니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 안에 있는 통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통치는 미래에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가령 우리 가운데 있는 장로들이 교회 생활에서 그들의 위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행사한다 합시다. 이것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장로들이 이렇게 하려 한다면 우리의 깊은 영 안에서 우리는 장로들이 부활 안에서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위치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안에서 왕국의 실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 하며 영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서 살고 행해야 합니다. 부활 안에서 행하는 한 우리는 권위를 가질 것입니다. 형제들은 머리이고 자매들은 그 머리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영 안에서 살거나 행하지 않고 자매들은 영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형제들에게 머리됨이 없고 자매들에게 권위가 있음을 깊이 느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매들은 그들의 생활이 부활 안에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을 따라 말할 때 우리는 즉시 입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 안에서 말하고 행할 때 우리는 권위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교회 안의 통치는 인간적이거나 천연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 안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위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편이 천연적인 방법으로 권위를 행사한다면 그는 즉시 머리가 아니라 꼬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가 영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의 머리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작은 어린아이들조차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고 있을 때 아이들이 엄마가 틀렸어요. 아빠가 맞아요.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어린아이들이 아빠, 아빠가 육에 있어요. 아빠가 육에 있는데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우리가 육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를 압니다. 심지어 두세 살 난 당신의 어린 딸까지도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남편들이여, 당신이 머리됨의 위치적인 면에서만 행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영 안에 살고 행하며 절대적으로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통치하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영 안에 있어야 하는지. 때때로 아내들은 공정하지 못할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은 공정합니다. 그들은 또한 안에서 그들에게 너의 남편이 옳다라고 말해주는 공정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영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입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통치를 잃어버립니다. 부활 안에 있기 위해 우리는 영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통치 아래에 있으며 자연히 이러한 통치가 모든 상황에서 행사됩니다. 새 시대의 그리스도와 함께. 어느 날 이기는 자들은 죽음에서 일어나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없습니다. 부활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새로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열국 위에. 부활한 사람들은 열국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젊었을 때 나는 이것을 읽고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너에게는 열국들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진실로 당신은 부활 안에서 모든 열국들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왕이 될 것을 믿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당신 자신을 보라고 당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왕과 같아 보입니까? 교회 생활에서 왕국의 실제 가운데서 우리는 왕의 직분을 위해 훈련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살며 영 안에서 행하며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처리하며 항상 부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부활 안에 있다면 당신은 가장 위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가령 내가 나의 가족 중에서 나이 든 사람이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나이 든 사람이라 합시다. 내가 천연적인 위험으로 스스로 행동한다면 나는 나의 가족에게 말할 것입니다. 너희 어린애들은 내가 가족의 머리인 것을 모르느냐? 내가 할아버지이고 너희 모든 손자들은 내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나는 거북이같이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위험있게 행동하려고 할지라도 나는 사실상 나의 모든 위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형제들에게 내가 가장 연장자이며 가장 자격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가? 나는 형제들 위해 위험을 누릴 필요가 있다 라고 말한다면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나는 정갈처럼 될 것이고 전혀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더욱 영 안에 살고 영 안에 행하며 나의 존재를 영 안에 둔다면 나는 더욱더 참된 존귀함을 가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왕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왕의 직분은 영 안에서의 합당한 생활에 있고 부활 안의 생활에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에 대항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권위를 얻는 가장 좋은 길은 당신 자신을 부활 안에 두는 것입니다. 아론의 사역에 있어서 그에게 권위를 준 것은 그의 지팡이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싹이 자라나온 것이었습니다. 반역이 나옴. 창세기에 나타난 왕국의 예표에 따르면 왕국으로부터 바벨에서의 반역이 나왔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왕국의 성취에서 우리는 진짜 반역을 봅니다. 소성의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왕권 아래서 천년 동안 하늘에 속한 다스림을 받은 이후에 이러한 배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교사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이후라 할지라도 사람 안에는 반역적인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천년이라는 소성의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반역적인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반역적인 본성을 폭로하기 위하여 사탄이 풀려남. 천년이 마지막에 이르면 사탄은 그가 갇혔던 감옥에서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풀려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탄은 인류 안에 감추어 있는 반역적인 본성을 폭로하기 위하여 풀려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은 곡과 마곡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일 성경 관련 지도를 살펴본다면 곡과 마곡이 지구의 북방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모습에서 이 반역의 어떠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탄을 모두 심판하심. 이 반역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탄에게 그분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인류의 반역적인 본성을 말끔히 처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이 교리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필요는 부활 안에서 영을 따라 살고 영을 따라 행하여 우리 가운데 왕국의 실제를 갖는 것입니다.